오늘 전도서 이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상하지 않게 요 근래에 이제 지혜 문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욥기도 이제 강해 설교를 했고 잠언도 이제 31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 살펴봤고,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전도서 1장에서 이제 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한 6장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하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인생을 아마 거의 다 살아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이거를 이렇게 한절 한절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엮여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전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전도서 7장을 공부하는데 참 감사한 게, 하여튼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그 설교자라고 하는 그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문단의 대강 이렇게 나눠서 이 줄거리가 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1절부터 29절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문맥에서 이게 나오는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걸 이제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지혜가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 2장에는 인간의 문제를 솔로몬이 이제 네 가지로 압축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하고 그래서 헛되다.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지혜도 별거 없는 것 같다, 헛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재물도 그렇게 별거 없는 것 같다, 헛되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다. 요 근래 참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 미국에 있는 제 처남이 이제 왔습니다. 제 처남이 아마 한 18살, 뭐 17살 때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지금 이제 거의 40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뭐 몇 살 어리지만 항상 아이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60이 된 거예요. 60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딸이 이제, 제가 20년만 더 살면 제 딸이 60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요만한 아기를,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캐나다 그 앨버타주에서 8달 만에 이렇게 그냥 조기 출산이 돼갖고, 정말 이 엄청 추위에 정말 애기 낳고, 그리고 제 아내가 그냥 차도 없고 그런데 그냥 마이너스 30도, 40도 되는데 걸어다니고, 이제 그런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만 38이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60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을 더 살면은,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 확실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면서 3장에서 10장에는 솔로몬이 이 네 가지 인생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장에서 12장에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사람의 의무가 무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12장이 없으면 그럼 1장에서 그냥 10장만 놓고 전도서를 읽으면은 그냥 완전히 모든 게 헛되다로 이제 끝나고 마는데, 맨 끝에 이제 해결책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3장, 6장을 공부했습니다. 3, 4, 5, 6. 그 안에 이제 핵심 내용은 삶이 무미건조하다, 재물이 헛되다,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혜가 헛되다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지혜가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요소도 있다. 그래서 7장하고 8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전도서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헛되다고 2절부터 그냥 곧바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특별히 이제 17에서 18절 가서 보면 지혜로운 것도 헛되다.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헛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7장, 8장에서는 지혜가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솔로몬이 이제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살펴보면서 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7장하고 이제 8장에 제가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8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지혜가 다 헛된 건 아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솔로몬이 이제 그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위얼스빈 목사님의 이런 그 강해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할 때는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잠언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큰 흥미를 갖지 못했어요. 많이 이렇게 뭐 예화도 그렇고 이게 맥스 앤더스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풍성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다른 주석들도 제가 여러 개를 이제 보고 왔는데. 이 전도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구약성경 이 주석서를 써야 되겠다. 위얼스 B니까 B 시리즈의 주석을 썼어요. Be wise, 뭐 Be diligent 이렇게 뭐 부지런해야라, 뭐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B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관련된 책을 B 해갖고 이제 주석을 썼는데. 구약성경 주석을 쓸 때 가장 먼저 쓴 주석이 전도서다. 그만큼 본인이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전도서를 이렇게 주석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이거 보니까 잘했어요. 제가 이제 보기에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교편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두꺼우면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요 장에서는 뭐뭐뭐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하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도서 위얼스 목사님의 이 주석을 이제 가서 보니까 역시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전도서를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주석 강의를 했다는 걸 저가 이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0절에는 지혜는 인생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서 18절에는 지혜는 우리 인생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인생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9절에는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좀 더 강하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바라보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7장을 이제 나눠놨어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7장 1절부터 29절을 그냥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또 오늘도 참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지혜는 인생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8절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9절에는 인생을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인생이 이렇게 낙심하는 일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생기고 할 때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쭉 이렇게 강해를 했는데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 영어로 make sense 아주 참 잘 맞아들어요 이렇게 아, 이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줬습니다. 7장에는, 좋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이제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영어로는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7장, 그 한 장에서만 더 좋다, 더 낫다, better, 영어로는 better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덟 번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4절은 그냥 짧게 제목을 얘기하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옛날 성경에는 이제 초상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초상집. 근데 이게 뭐 애곡하는 집이 꼭 초상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곡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애곡하는 집에 갈 거냐, 잔치집에 갈 거냐. 잔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생일잔치도 있고 결혼잔치도 있고 뭐 환갑잔치도 있고 뭐 칠순잔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잔치집으로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래 아니면 잔치집에 갈래 그러면 아마 거의 모두가 다 잔치집에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이유는 3절, 슬픔이 어떨 때는 웃음보다 낫다. 얼굴의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마음이라고 한 말이 이제 네 번이나 나와요.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특히 이제 전도서 이런데 솔로몬이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아, 우울하게 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울하게, 침울하게, 항상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잠언 가서 보시면 여러 차례 잠언 15장 13절, 15장 15절, 17장 2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거를 균형 있게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 문학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 진술문이 하나가 나오면 그냥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울하게 살고 슬피 울고 맨날 같이 울고 살고 이래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웃음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데 슬픔은 우리의 이제 외적인 사람이 있고 이제 내적인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 슬픔은 우리의 내적인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영양식품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장 4절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렇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을 가지고 이런 모든 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특히 우리의 내적인 그런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도 있어야 되고, 또 슬픔도 있어야 되고, 우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웃는 일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웃는 일만을 택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경고로, 어떨 때는 우리가 울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균형 있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가서 보니까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낫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요거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요거하고 연결해서 죽을 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죽으면 그러면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뒷부분만 이렇게 따갖고 죽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죽을 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죽으면 그러면 태어난 날보다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예가 되고 영예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잠언, 전도서 이런 데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든다. 여기 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사람이 예를 들어 70까지 살았는데 69세까지 엄청나게 깨끗하게 모든 거 다 잘하고 살았는데 70세 되는 해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이렇게 저지르면은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약재사의 향유에서 그냥 좋은 향유 냄새가 나는데 거기 죽은 파리들이 떨어지면은 그럼 냄새가 고약하게 되듯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 그 다음에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장 1절에 죽는 날, 태어나는 날 이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고 또 죽는 게 태어나는 것보다 무조건 더 좋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지금 솔로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두 날을 이제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이름을 얻는 날이에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을 얻는 날이고 죽는 날은 신문,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 종이신문 있고 그럴 때 이럴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이름 있다는 사람이 죽으면 다 부고난이 있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역신문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커다란 신문도 있지만 지역신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죽었다 하면 부고난에 그 사람이 이름과 뭐 장례식 절차 이런 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날은 신문의 부고난에 그 죽은 사람이 이름이 이제 오르는 날이에요. 이 두 날 사이의 삶,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열전달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이제 그 유명한 사람 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덤에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 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1930에서 2010 이렇게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삶이 1910에서 요거 요거 하이픈이에요. 하이픈. 하이픈이 태어난 날부터 죽은 날까지 삶을 요약을 하면 요 하이픈에 하나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이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때 그 하이픈. 요 두 날 사이의 하이픈 이 삶이 그가 향유와 같이 이렇게 좋은 냄새를 피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 사이에 그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향유와 같이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삶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재사의 그 향유가 안에 떨어져서 그냥 썩은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런 죽은 파리들과 같은 그런 삶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이름을 유지하고 좋은 명성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제 죽으면 가족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죽는 날이 가족들이나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앞뒤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죽는 게 좋다고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자, 사람은 보통 이제 세 개의 이름을 갖는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름은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인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명성, 명예 이런 걸 할 때 그것도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획득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본인이 획득한 이름. 잠언 10장 7절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잠언 10장 7절 거기 가서 보면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건 본인이 취득을 한 거거든요, 이름을.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뭐 다른 이름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줬던 이름인데 이럴 때 이름은 꼭 우리가 누구누구 그 사람을 가리키면 할 때 그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많은 경우 명성을 이야기한다. 또 그 사람 전체의 인격을 이야기한다. 인격.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명성을 뜻한다. 이름. 예, 그 다음에 사람 자체를 뜻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제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이제 시몬의 집을 방문했는데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갖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을 한다. 이 기념을 한다는 게 그게 이름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어떤 여인인지. 근데 기념한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적 의미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사람 같으면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가룟 유다다. 이렇게, 그렇게 부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영어로 이스카리오 주다스 이렇게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원래 이제 창세기 49장 8절 가서 보면 야곱의 이제 열두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는 프레이즈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서 좋은 명성으로 불릴 그런 사람. 그 뜻이 원래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똑같은 유다예요. 똑같은 유다인데 원래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자살해서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좋은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은 더러운 냄새를 이제 풍기고 있다. 이런 의미의 이름, 명성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제 4절은 솔로몬의 이제 일반적인 충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다른 거 없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된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된다.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장례 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가능하면 이제 가서 특히 요 근처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관련된 분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럼 이제 장례식장에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마련해 놓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는 가끔씩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값어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죽음만 생각하고 살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비정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특히 우리 이제 주영이나 저 뒤에 이제 뭐 고등학교 청년 뭐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그러면 영원히 난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살, 21살 뭐 해가지고 그냥 펄펄 날라요. 그래서 너희 때는 죽는다는 생각이 안 들 거다. 근데 죽는다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죽는다, 인생이다. 사람이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리마인드 해주는 거, 상기시켜주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그런 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러니까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도 가고 죽음도 이제 생각을 해야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인생을 더 좋게 이렇게 살기 좋게 더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책망을 듣는 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5절, 6절.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그게 무슨 얘기, 와석이나 아첨을 떨고 그러면 좋은 노래를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6절 가서 보면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다 바싹 마른 그런 나무를 캠프파이어 뭐 이런 거 할 때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지지직 하고 이제 그 타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옆에 와서 어리석은 자가 와서 아첨을 하고 그냥 옆에서 웃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다 우지지직 소리를 내고 그러고 사라지는 그러한 그 말라버린 가시나무와 똑같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는 엄청나게 큰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타고 나면 한 5분 있으면 끝나고 말잖아요. 근데 커다란 장작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 안 내고 오랫동안 타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시나무 이런 거 바짝 말려가고 한번 갖다 넣어보세요. 소리는 엄청난데 정말 얼마 동안 열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이제 141편 시편 141편에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41편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5편 5절에 내가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종교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아첨하는 사람이 오면 엄청 싫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통치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혜가 중요한데 그 지혜는 뼈 아픈 책망을 이렇게 아첨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이제 9절은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지름길로 가서 빨리 뭐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 문학은 뭘 이야기할 때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항상 오래 걸리는 게 더 좋다, 대기만성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얻을 땐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대기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오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게 재빨리 일을 끝내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 게 좋다 길 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와가고 다시 가려면 더 힘들 때가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쉽게 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해 가는데 실제로 거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다시 빠져나와서 올바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떨 때는 처음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택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나쁘게 될 때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참으로 압제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을 시킨다. 압제하는 건 뭐예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일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부당한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어떨 땐 그게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도 마찬가지, 거기 7절에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좀 빨리 하려고 뇌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이게 뇌물을 줘서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안에서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이 좀 더디게 진척이 되는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때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앞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경우에 이제 끝이 시작보다 이제 좋을 거다. 9절도 이제 가서 보면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이게 급하니까 빨리 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분노를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분노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 모세를 표현하는데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그랬어요. 참을성이 많고. 근데 그냥 화가 나갖고 백성들이 속을 썩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민수기 20장 가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분노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인데 다시 한번 경건하지 못한 그런 분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는 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은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이 꼬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워요. 그러면 아 과거에 그땐 참 일이 잘 됐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왕년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거 찾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해야 된다. 이게 솔로몬 이야기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에서 이제 18절에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인생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인생을 이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평탄하게 매일 똑같이 이렇게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변화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11절에서 12절은 재물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 지혜는 상속재산과 더불어 좋은 것이며 해를 쳐다보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해를 쳐다본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유익인나니 이는 지혜가 방벽이며 돈이 방벽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살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커다란 무기가 되고 방어벽이 된다. 그런데 돈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에 뛰어난 점은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재물이 많은 게 그게 참 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돈이 많이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또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하여튼 무언가 뭐 탤런트가 많고 뭐가 많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이게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는 상속재산보다 낫다. 왜 그러냐? 재물은 그 값어치가 항상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잠언과 그 다음에 전도서, 욥기 이 지혜 문학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이럴 때 그거를 이렇게 순응하면서 잘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져올 때 제가 전도사 하면서 많은 얘기 드렸죠.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순응하며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제 많이 봅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목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봐요. 근데 그 목회가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목회하는 그 몇 명을 죽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죽어도 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 근데 그걸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도 죽고 가족도 죽고 그 같이 있는 그 몇 사람들도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보게 돼요. 정말 안 되면은 접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접으라고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11장 5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액자 같은 걸로 집에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그 시 같은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목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영어로 serenity,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하면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꿔야 할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건 순응을 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멋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뭐 크리스찬 북스토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한국말하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써서 한번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드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바꿀 수 없는 거는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평온하게 이걸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역경의 문제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번영한 날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또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경에 가서 보면 많은 경우 번영이 사람을 망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돈도 제일 많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번영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도 주신다. 이건 이제 가장 잘 표현한 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2장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참 그래서 참 뭐 저도 마찬가지고 평안하고 번영하고 뭐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인생이 꼭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15절에서 18절은 의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내 허무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의문이에요. 왜 의로운 자가 일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볼 때 완전히 사악한 자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일이 잘 될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특히 이 땅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복은 대개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신약시대 우리 하늘의 백성에게 준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과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일단 인식을 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복을 지금 이 신약시대에 추구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재물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신약시대의 복과 구약시대의 복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악한 자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오래 지속돼봐야 어제까지나 그 사람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편을 여러 편을 지었는데 이 아삽이 이걸 아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마음이 깨끗이 한 자들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선한 분인데 그러나 나에 관한한 내 발은 거의 벗어날 뻔하여 길에서 벗어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가서 그 다음부터 가서 보니까 죽을 때도 사악한 자가 더 훨씬 더 쉽게 죽고 그렇죠? 사악한 자들의 자식들이 훨씬 더 잘 되고 하여튼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게 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아삽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우리 욥 같은 경우도 그런 한탄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없는데 정말 하늘에서 이 마귀의 그런 그 계략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욥에게 엄청난 그런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사악한 자가 받는 것과 같은 그 번영 이게 이제 곧 끝이 난다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서 18절은 조금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도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너무 지혜로우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의롭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째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느냐? 너는 지나치게 사악하게 되지도 말고 어리석게 되지도 말라. 내가 어째 내 때가 오기도 전에 죽으려 하느냐? 내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좋으며 참으로 내 손을 다른 것에서도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아 중용의 미덕을 아 이렇게 솔로몬이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렇게 읽으면은 근데 앞뒤 문맥상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그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고 나 스스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구는 거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이 결론이 20절에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요거를 잘 깨달으라고 하면서 그 앞에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중용의 미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고 그렇게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서 29절에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인생에 대처하는 거. 이걸 이제 지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다. 자, 1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시편 112편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강한 힘을 가져다 주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20절에 죄의 문제가 발생한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죄거든요. 20절에 그렇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강하게 여기 죄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1절에서 22절에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하노라.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 저주하였음을 내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두 번째 살다가 보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평가.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완전히 억울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평가를 받고 나는 좋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다 억울한 평가.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억울한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그 억울한 평가를 이렇게 이제 받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생기는가. 과거에도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이단해서 뭐 오라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면은 신문사에서 나와서 막 사진 찍고 뭐 그러고선 거기 해갖고 무슨 대답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뭐 창피를 주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은 그 참 억울한 그런 평가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평가를 받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런 그 억울한 평가 잘못된 그런 평가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야 이건 정말 마귀짓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 그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이번 주 아주 굉장히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솔로몬이 그런 거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지혜가. 첫 번째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억울하게 평가받는 거.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목사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목사 학교를 운영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한 눈이 멀어야 되고 한 귀가 먹어야 된다. 그 다 들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다 보면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그런 가십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솔로몬도 분명히 이걸 다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에서 이걸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이제 25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지혜롭게 되려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느니라.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데 있는 것을 누가 찾아낼 수 있으려.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들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 하였고 또 어리석은 짓 곧 어리석은 것과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려고 하였으며 이로써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손들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도망하겠지만 죄인은 그녀에게 이제 붙잡히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세 번째 솔로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예요? 죄. 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어려움은 억울하게 평가받는 거. 세 번째는 모든 걸 다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혜의 대왕이라는 솔로몬도 깨달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다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답이 안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이럴 때 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9절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죄성.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창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마음이 올가미와 같고 그물 같고 하여튼 이 여자한테 걸려 넘어가면 올가미에 걸리고 그냥 그물에 걸리고 손들이 그냥 묶는 띠 같아서 돌돌돌돌 이제 말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속박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여인이 있다. 근데 이런 여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전말을 알아내려고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이것을 발견했다. 발견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도 있고 이제 뒷부분도 있어요. 전말을 알아보려고 하나하나 세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럼 뭐냐? 28절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천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그 모든 자들 가운데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라.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거다. 자, 그럼 천명 가운데 올바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당하다고 솔로몬이 보기에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천명 가운데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명 가운데 하나밖에 없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62, 63세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63세가 이제 됐어요. 제 은사가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15살이 많아요. 그 교수님하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또 크리스천이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인생을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1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이제 솔로몬은 1000명 가운데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꼭 뭐 1000명 가운데 진짜 딱 하나만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올바른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꼭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 뭐 만몬을 믿고 있는 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 가서 그냥 주여 삼창을 하면서 막 뒤로 쓰러지고 이런 분들에게 한번 좀 한국교회 거의가 다 그거 그냥 기복신앙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묻고 싶다고요. 진짜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솔로몬 지금 얘기하는데 1,000명 가운데 한 명 정도 그런 비율로 그나마 좀 올바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이제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1,000명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없다. 지금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문맥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 솔로몬이 여자를 비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자기의 그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잠언에 가면 특히 지혜를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해갖고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설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자, 일단은 1,000명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 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앞뒤 이런 문맥으로 봐서는 솔로몬을 유혹해서 그래서 악한 길로 빠뜨린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상태와 지금 여인들의 상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대부분의 여자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남자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해서 이거는 솔로몬 그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이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그런 그 여인을 찾기가 사실 어려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7절 가서 보면 나라를 여자들이 다스리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에 여자들이 지혜를 지혜롭다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냐.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될 때 그 여자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또 특별히 솔로몬을 악한 길로 이끌었던 이 솔로몬의 아내들 1,0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갖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른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지성, 그렇죠? 이성,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서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개발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가나안 백성이 하잖아요. 그게 다 창안해내는 거예요. 창안해내는 거. 여러분, 동성애가 그렇게 매혹적이고 뭐가 좋다 이런 거 마귀가 와서 가르쳐주고 이래갖고 거기에 다 빠져갖고 지금 이 남자들이 정신이 없어갖고 다 지금 동성애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창안물을 만들어낸 거. 하나님은 올바르게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법칙들이 있고 자연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사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요. 지금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뭐 우주 개발한다 그래갖고 인공위성 띄우고 뭐 우주 왕복선 띄우고 하잖아요. 그 하는 목표가 뭐예요? 저 우주 너머에 가면 생명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창안하는데 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저 우주공간 저 넘어 어디 가면 거기 뭐 UFO가 있고 우주인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런 존재가 있으니 그걸 찾으러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솔로몬이. 이 세상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굉장히 많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올바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자꾸 악한 창안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간을 복제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은 그냥 완전히 가서 충돌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을 하고 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장례식장 가는 거를 심사숙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간다고 하면 시편 한 편, 90편을 한번 좀 읽고 그러고 가면서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왕이면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한번 가면 좋지 않겠는가. 결혼식장보다는. 그 다음에 9절에 분노를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혀를 좀 통제하고 특별히 억울한 평가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지혜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